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돌이켜 생각해 하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무언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선물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실 때에는 하나의 색깔로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하나의 빛으로만 비춰진다면 복음은 너무 단조롭고 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부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부요함으로 인한 감사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다양한 빛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그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다양한 빛을 누리는 것을 목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자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이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복음의 다양함과 새로움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이 뭐 아예 틀렸다고는 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가 있는 그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다양하게 또 새롭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니까 또 어쩌면 목사를 의존한다 이렇게도 뭐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다양하게 또 새롭게 그렇게 깨달아서 여러분께 설교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복음의 다양함을 내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리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새로운 지식을 듣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학교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서는 교사를 의존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그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목사에게 의존해 버린다면 그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경을 가르친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만나는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곧 성경학원이 이제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또 때론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해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구나 새롭구나 이런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이제 학교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성경을 배운다 또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지 마시고 만약에 목사에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버리면은 자연히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가 여러분 한 수 위가 됩니다. 위에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자된 여러분은 목사 아래에 위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자는 목사를 못 따라간다. 항상 목사는 한 수 위에 있다. 배워야 된다. 그게 목사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사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성경 문제만큼 그것을 가지고 목사에게 반발을 하고 목사에게 틀렸다고 나오는 거 이거 아주 불순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분위기죠. 그래서 이 신자로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목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신자는 목사에게 들으면 되니까 몰라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신자들이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잘 가르칠 것인데 뭐 하려고 내 살기 바쁜데 성경을 연구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해봐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일 가가지고 목사가 설명 들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설교는 이제 신자는 듣고 목사는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꾸 어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목사 설교에 잘못된 것이 취급되는 거예요. 목사가 감동적인 설교를 못했으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어떤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도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가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그 하루하루 자기의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는가? 또 내가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비춰질 수 있는가? 이걸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 깨닫는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하다가 설교를 이제 듣게 되면은 마치 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알게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의미였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부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설교는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아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내 삶에서 내가 돌아보고 스스로 해석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것이 없이 뭐 성경은 내가 목사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듣고 배우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면은 열심히 듣기는 해도 어떤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자라가는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새로움이라는 거 항상 복음이 다양하게 우리 다가온다는 거 그 다양함을 목사의 설계를 통해 자꾸 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깨달아가고 만나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그걸 여러분이 좀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게 되시면은 하나님 복음이 야 이렇게 다양하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앞에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막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의 부유함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말씀도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새로움과 다양함을 이제 맛보게 해주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또 그런 그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주로 그 하찮은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참 하찮은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아주 풍성한 그런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교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배고픈 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먹이시는 그런 예수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설교되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또 배부르게 주시고 또 하찮은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그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병이어는 또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혼자 먹으려고 안 꺼내고 있다가 어린애 꺼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꺼내서 먹어가지고 그런 게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진짜 밥 먹고 배불러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말을 바꿔내는 그런 것이나 아니까 거기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런 사건, 이런 기적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건 우리가 도무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적의 사실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거기에 전혀 어떤 그 중점을 두고 있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은 그런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인도에 들려고 하는 항상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의도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이제 빈들로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속에는 이제 병자들도 그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냐 그런 얘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자가 많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병 고침을 위해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온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라는 자기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죠. 근데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제자들 이제 무리가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사먹게 하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 생각한 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지금 배고프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 그걸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예수께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은요, 그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해결하기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다른 성경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 지금식으로 한 천만 원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쩐 제자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돈이 이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무리들을 배고프게 해결해야 된다. 결국 방법이 뭐냐? 결국 마을 보내가지고 박자가 뭐 짜장면 사먹던가, 뭐 사먹 고기 하는 거. 이게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런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분명히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배고프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절대로 못 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뭐 조금씩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몇 사람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5,000명에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 자기들에게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걸 가지고 그 현실을 해결하라. 그냥 그런 말씀을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형편, 현실도 전혀 알지 못한 예수님의 그 아주 억지적인 어리석은 그런 말로 그렇게 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내어놓으면서 우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은 지금 말이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래 제자들 그걸 내놓으면 생각을 보단 말이다. 수천 명이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게 제자 입장이에요. 이런 제자를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할 것이기 때문에 나무라지를 못하죠. 그 현실 앞에서 자기들 가진 거, 또 예수의 말씀, 비춰오면 도무지 안 맞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무리를 보내가지고 각자 사먹게 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뻔히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예수님이 나중에 야 내가 이 오병의 기적 일으킬 것이니까 맘 놓고 내놔봐 이런 의도로 하셨겠나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의도시라면은 이 제자들 문제는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를 내어놔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것 가지고 이들을 먹이고 남는다는 그 능력을 믿어야지 안 믿냐 말입니다. 그게 그 불신앙 세상의 문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제자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건 제자의 불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런 기적을 이렇게 믿었다면 그걸 내놓으면서 예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인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신자는 예수의 능력을 믿으면서 작은 걸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일을 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지고 수십억짜리 집을 건축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그 보지 못하는 아주 엉터리의 그런 얘기 생각에 지나질 않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는요 그런 유치한 수준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얘기, 어떤 생존과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얘기, 그걸 하고 있는 게 오병이어예요. 말한 대로 제자들은 지금 저녁이 되어가지고 배고프다. 그 무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배고픔을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르게 봐요. 지금 저녁이 되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한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걸 주라 너희가. 이 말씀도 밥을 먹어야 하는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배고픔이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면은 예수의 말씀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제자들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 바보 같은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밥 먹지 못해 배고프다. 그 현실을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를 본다 그 말이죠. 그 무리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그 생명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녁이 되어서 먹을 걸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 육신의 현실, 그걸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걸 보신다는 것. 그게 제자와 예수님의 다른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그런 이유예요. 지금 자기들의 눈에는 배고프다는 현실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5천명이 배고픈 그 현실 앞에서 자기들 뛰는 걸 바라봤을 때 그 오병이는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적든 많든 돈 가지고 있죠. 또 직장도 가지고 있고 돈 벌기 위한 내 사업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여러분이 어쨌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배고픈 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의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돈 없이 못 사는 것이거든요. 직장 없이, 하는 일 없이 돈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도 직장도 우리에게는 아주 민감한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절실하죠.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처럼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돈이나 직장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는 돈, 직장 그것 말고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하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복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신은 없으니까. 우리는 다들 복음이 주어져 있는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아 버린단 말이죠. 배고픈 5천명, 그것도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하고 남자는 5천명 다 합하면 뭐 10,000명도 되겠죠. 그런 현실 앞에서 그 오병이어는
뜻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내게 주어진 복음을 그런 시각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겠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그것만 봐요. 내 배기를 주기 위한 것이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게 많은 돈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 공부 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전선 현실은 먹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이게 절실한 것인데 눈만 뜨면 우리는 그 현실을 다 부딪히는데 그리고 이 현실을 살게 나름의 애를 쓰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게 복음이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감동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 현실에만 눈을 뜨고 있는데 신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에 마음을 두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놓으신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했죠. 그 19일부터 다시 보면은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가 1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떡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손수 무리를 먹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또 무리에게 줘요. 그런 방식으로 무리를 다 먹이고 열두 바구니이나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장차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있다. 근데 그 너희 장차 주어질 그것이 이 땅 현실에서는 그 오병이어처럼 헐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참는 양식이 된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장차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실감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걸, 배고픈 걸 채워주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복음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은 하찮은 오병이어로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생명의 문제 생각이 되면 복음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갈 때 그 문 앞에 앉은뱅이 있죠. 앉은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앉은뱅이는 그 제자들에게 돈을 얻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죠. 그게 앉은뱅이 현실이었습니다. 돈을 구걸해가지고 그 하루를 또 먹고 사는 게 그 앉은뱅이 거지의 현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를 만났을 때에는 아, 이 사람이 돈이 있어야 오늘 먹고 살겠구나.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앉은뱅이 걷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제자가 바라본 거예요. 안진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죠. 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걷지 못한 당당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아예 걸으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진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겠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그냥 돈 때 이것이 아니고 배고픔도 현실 해결할 수 있는 여기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자예요. 배고픔 너희도 현실 해결할 수 있는 내게 없다. 그렇지만은 걷지 못하는 그 현실을 해결하신 내게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걸 주겠다. 그게 제자와 앉은병의 그 만남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분명히 앉은병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먹을 게 못 돼요. 가치 없어요.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걷지 못한 현실에서 낫게 하는 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 우리가 하찮게 얘기더라.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그 현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배고프다. 항상 육신의 현실 그걸 보기 때문에 복음의 마음이 안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때 나는 주는데 그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넣어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받은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 예수께 떼어준 그 떡 그 몸과 피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도요 제자들처럼 저녁에 대해 배고프다는 그런 자기 현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그런 무리를 보면서 말로 보냅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차 제자들이 무리에게서 봐야 될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의 문제, 그 참된 현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걸 알 게 아니겠습니까? 안진병이 뭘 원하든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참된 현실, 그 어찌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 이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나아질 수가 있는 거 그게 정말 제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참 현실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고 그게 제자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일어나 걷게 하고 나를 살린 능력이 존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에서만이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영혼의 배부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 신자를 바라보는 목사의 시각이요 안진병인을 바라본 제자의 시각 같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네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필요한 거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그걸 바라 그걸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게 뭡니까? 복입니까? 그러면서 복을 주는 예수 참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신 것이 뭔가 그걸 생각지를 않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참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안진병 같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해봐야 연연당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존귀함, 그 가치는요, 돈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면 그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보게 되면 달라져 버립니다.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오직 말 위에 살아가는 우리 악한 현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돈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부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자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복음의 그 부유함,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처럼 자꾸 이 땅의 육신의 필요와 나의 현실을 자꾸 보면서 그게 우리의 급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풍성한 부유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선물로 준 그 복음이 하찮은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쓸모없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위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의 문제 말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만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영혼의 문제, 그게 우리의 정말 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복된 선물이다,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신 것,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내놓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자를 세워서 주님의 것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불쌍한 자들을 먹이고자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나 생명의 일에 참여되어 있고 부름받은 자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예수께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항상 하찮은 걸 우리에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게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손을 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께로부터 받은 걸 내놓기 위해서 손을 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제거든요.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예수께 받은 것이 있는 모든 신자라면 얼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가난, 부요, 이건 돈 문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은 돈으로 인해서 부유하다 가난하게 결정되지만은 주님의 세계는 돈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유하게 되는 그게 그런 세계입니다. 부요라,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가졌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는요, 돈을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 가진 걸 가진 걸 안 쳐주죠. 돈을 가져야 가진 걸 쳐주죠.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돈 가졌다는 거 그거 부대로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 그 복음을 알게 된, 그걸 가르쳐서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그렇게 쳐주는 것이 주님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유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걸 자꾸 우리 잃어버립니다. 그래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돈이 필요한 인생, 그것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영혼의 문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책임지고 계세요. 물론 내가 원한 대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책임지고 살게 하십니다. 반한 것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는 그런 나를 자꾸 보려고 마시고 여러분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게 뭘 바랐는가? 좀 그걸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되어진 그 일,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은 돈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각부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일으키고 있고 그게 승리사건 아닙니까? 안진명이 일어나 걷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 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신자는 주님의 일 안에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로서 나를 부욕한 주님을 형제에게 나눌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것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편하게 사는 것밖에 아니에요. 돈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은 주님이 있는 자의 인생이고 또한 부럽게 되는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는 하찮은 것이 아니고 존귀한 분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현실에 우리가 절실히 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그 생각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모습을 이 시간 보게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영혼은 저주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